지난주에 이어서 시리아 교회와 루시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자, 루시안의 선물인 신약 성경 진본이 우리에게 들어온 계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신교 교단들은 표준 텍스트라고 불리는 그런 텍스투스 리셉투스를 헬라어 신약 성경 본문을 토대로 하여 세워졌습니다. 지금까지 헬라어로 쓰인 사도들의 기록들이 영어나 독일어, 네덜란드 등과 같은 다른 언어들로 번역된 것은 바로 이 텍스트에서 번역된 것들입니다. 암흑시대 동안 표준 텍스트는 헬라 교회 밖에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 텍스트는 위대한 학자였던 에라스무스의 수고로 다시 기독교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표준 텍스트를 실제로 편집한 사람은 루시안이라는 사실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루시안을 대적하는 사람들 중 그 어떤 사람도 이 일이 루시안의 공적이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헬라 신약 성경은 루시안이나 에라스무스가 기록한 것이 아니고 사도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하지만 루시안의 시대에는 타락의 홍수가 성경 본문들과 성경 신학을 유린하기 위해서 위한 시도들을 조직적으로 행하던 배도의 세대였습니다. 알렉산드르 대학의 오리게는 스스로 성경과 성경 주석을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수많은 오류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이 성경과 성경 주석에 자신의 궤변과 거짓으로 이어지는 철학적 고찰들을 이입시킴으로써 그것들의 모양을 흉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루시안은 이 거룩한 성경 기록들의 진실성을 증명하고 그것들을 보호하고 또한 그것들을 전해주는 일에 누구에게도 비할 데가 없는 성공을 이룸으로써 모든 세대가 감사해야만 하는 유산을 남겨주었습니다. 이 거룩한 성경 말씀에 대한 훼손이 수도 없이 자행되었습니다. 지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애쓰던 이단 종파들이 최소한 82여 개는 되었습니다. 각각의 종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 본문에서 어떤 페이지는 삭제하기도 하고 거기에 어떤 페이지를 더하기도 하였습니다. 루시안은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에 남겨진 글들을 판별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증거들과 그 흔적들을 수집하였습니다. 이런 증거 수집이 그 얼마나 뛰어나고 놀라운 일이었는지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표준 텍스트와 또 그것을 원본으로 해서 번역된 신약 성경들은 다른 어떤 성경의 추종도 불허할 정도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다수의 사본 95% 이상이 바로 이 표준 텍스트 계열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구약 성경의 위서들에 대한 거절이 루시안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루시안은 신약 성경의 진본을 공인하는 일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도 수년을 힘써서 수고하였습니다. 주요한 작품들이 문명 세계 전반에 걸쳐서 헬라어로 그리스어죠. 그리스어로 출판될 정도로 이 헬라어가 유력한 언어일 때 그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였습니다. 그의 이 번역이 너무나도 잘 번역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의 철천지 원수였던 제롬이라는 사람까지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이 루시안의 작품이 수도인 콘스탄티노플과 근동의 대부분의 지방을 지배하였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제롬 역시 같은 분야에 입문하여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뿐만 아니라 라틴어로도 번역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대한 이 두 번역판이 나왔을 때 루시안의 번역판과 그리고 제롬의 번역판 사이에는 한 가지 두드러진 차이점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롬의 라틴어 번역판은 외경이라고 불리는 7권의 위서들, 조작된 성경들이 첨가되어 있었습니다. 이 외경은 개신교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거부되어져 온 그런 책들입니다. 이 책임을 제롬에게 다 돌릴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그 자신은 이 위서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황교회의 교부로 그의 명성이 제롬의 명성보다 더 높았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그것들의 호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롬이 이 번역판을 출판하도록 로마 주교에 의해서 고용되었고 또 그 일을 완성하도록 그 주교로부터 많은 돈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 의문점이 남아있던 일곱 위서들을 제롬의 라틴어판 구약성경에 추가하는 것은 교황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후에 교황권은 이 성경을 로마 가톨릭의 공인성경으로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루시아는 많은 면에서 후일에 로마 교회를 초심자라고 칭한 그 교회들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교회와 의견을 달리할 수밖에 없다고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사도적 간섭들을 유지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 잘못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들어온 풍유적, 알레고리적 그런 신학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형이 상학파의 클레멘트와 그리고 230년경의 오리게는 루시안의 바로 직전 시대에 성경을 이제 이 알레고리적으로 풍요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의 매혹적이면서도 난해한 체계를 수립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 주교의 지상권에 대해서 가르쳤고 또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클레멘트는 기독교와 이교의 유사성과 태양 숭배와 의의 태양의 친근성을 주장함으로써 대중의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자, 존 모세임은 이 사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클레멘트는 그의 저서 스토로마타에서 자신이 기독교의 진리를 순수한 그대로 물려주지 않고 그것을 철학적 교훈들로 싸서 물려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이 철학은 곧 헬라 철학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클레멘트가 판테누스와 더불어서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독교를 이교와 혼합하고 있는 동안 루시아는 안디옥에서 시리아 신학의 한 학파를 창설하였습니다. 그의 가르침과 북아프리카 풍요 신학자들의 가르침 사이에는 그런 간격이 존재하게 되었는데 윌리스톤 워커라는 이제 교회사가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안디옥에서는 루시안에 의해 신학의 한 학파가 창설되었다. 그의 생애에 관해서는 그가 장로였고 사모타사의 포를 반대하고 극복한 안디옥 학파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며 안디옥에서 275년경부터 303년경까지 가르쳤다는 것 그리고 312년에 순교하였다는 것 등 외에는 별로 상세히 알려져 있는 것이 없다. 오리겐처럼 이 루시안도 성경 본문 연구와 주석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그의 성경 해석은 대 알렉산드리아의 풍유적 성경 해석방과는 거리가 아주 멀다. 본문과 교리에 있어서 더욱 단순하고 더욱 문법적이고 더욱 역사적인 해석이 그의 가르침의 특징이었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북아프리카의 신비적 교사들이었던 클레멘트와 오리겐과 터툴리안이 기독교의 새로운 기초 자체를 바꾸고자 하는 시도를 한 직후의 이 시기는 교회 역사에서 매우 중대한 시기였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이 지칠 줄 모르는 진리의 투사인 루시안을 일으켜 세우셨던 것입니다. 한때 성도들에게 전해졌던 그 신앙은 교회 안에서의 억척들로 인해서 갈기갈기 찢겨지고 있었습니다. 복음의 기초 자체가 큰 위험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시리아는 이 시리아의 기독교는 이어지는 여러 세기 동안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고 이로 인해서 후세대들은 루시안에게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자, 시편 기자의 다음 글이 이 시기를 매우 적절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11편 6절인데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거라는 탄식입니다. 자, 루시안과 동시대 인물로 로마 교회가 마음에 들어했던 한 역사가에 따르면 이 순교자는 이때 한 신앙 고백서를 입안하였다고 이제 합니다. 자, 전통이 성경보다 우위에 서는 것을 루시아는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떠난 후에 성직자들 중 어그러진 말을 하며 흉악한 이리처럼 양떼들에게 들어와서 사람들이 일어날 것임을 예언하였습니다. 바울은 장차 이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였고, 루시안은 이 루시안의 시대에 이 같은 일이 이미 일어났다고는 사실을 실제로 말할 수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바울이 죽은 후 100년 안에 현재 로마 천주교, 로마 가톨릭에서 높이 추앙을 받고 있는 저술가들이 쓴 글들에서 전통을 거룩한 성경 혹은 그 이상의 차원까지 높이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루시안과 같은 세기에 살던 터툴리안은 죽은 자들을 위한 성체 봉헌, 그리고 이마에 하는 십자가의 표, 그리고 침례를 위해서 후보자들을 세 번 물에 이제 담그는, 침수시키는 일 등을 설명한 후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들과 이와 유사한 다른 규정들에 대한 성경의 확실한 명령을 찾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그 어떤 것도 찾지 못할 것이다. 그것들은 전통에 의해서 기원되었고 관습에 의해서 강화되었으며 또한 믿음에 의해서 준수되어지는 것들이다 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광야교회는 성경을 최상의 권위로 믿었습니다. 이 교회의 구성원들은 성령과 그 말씀은 일치를 이룬다고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들은 또한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받으실 때 각각의 시험을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것을 기억하였습니다. 성경을 구원을 위한 절대 무료의 안내서로서 믿는다는 것은 곧 그 어떤 것에도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은 권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통을 높이고 그것을 성경과 같은 차원에 두는 것은 각양의 모든 글들이 거룩한 하늘의 인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일은 신자들로 하여금 그 많은 문헌들을 모두 식별해내야만 하는 성취 불가능한 짐을 지게 만드는 일이나 마찬가지죠. 자, 개신교와 천주교는 둘 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긴 합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개신교는 오직 성경만을 인정하는 반면에 교황권은 교회의 전통들을 성경과 같은 수준으로 올려놓는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천주교회가 그 결정을 교리의 최상 권위로 여기고 있는 1545년에 열린 트렌트 종교회에는 성문과 불문 전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신성하고 거룩한 트렌트 종교회에는 전통적인 교부들의 모본을 따라서 신구약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책들을 동일한 신앙심과 경외심으로 받아들이고 공경한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신구약 성경의 저자이심을 믿는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가 당신의 입으로 직접 말씀하셨거나 혹은 성령이 말씀하신 후에 천주교회 안으로 지속적으로 보존되어 온 그 전통들도 동일하게 받아들인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자, 우리는 그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 볼티모어 추기경 기폰스의 말을 통해서 이 원칙이 여전히 로마 천주교회 안에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미국에서 그의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의 규칙, 곧 하늘로 인도하는 올바른 지침서는 구원에 필요한 모든 진리를 가르쳐줄 수 있어야만 한다. 현재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믿어야만 한 모든 진리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자, 여기 보니까 다시 현재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믿어야만 하는 모든 진리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그리스도인이 행복하여야만 하는 모든 의무를 명백히 요구하고 있지도 않는다. 다른 신뢰들은 차치하고라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을 신성시하고 그 날에 불필요한 노동을 금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지 않은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일요일을 언급하면서 일요일을 신성시하고 그 날에 불필요한 노동을 금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지 않는가라고 이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안식일을 일요일로 이렇게 바꿔서 일요일을 신성시하고 그 날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에 대한 준수가 우리가 행하여야만 할 거룩한 의무들 중 가장 중요한 것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읽는다 해도 여러분은 일요일의 신성성을 인정하는 구절을 단 한 구절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자, 여기에서 단 한 구절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또 시인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전혀 신성시하고 있지 않은 토요일을 거룩히 준수하도록 명령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 카톨릭은 토요일 안식일을 거룩히 준수하지 않으려고 작정을 한 것입니다. 전혀 신성시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성경은 그것을 거룩히 준수하도록 명령하고 있다라고 이제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루시안에게는 그의 시대에 몰아치고 있던 이 오류의 파고가 맞서서 싸워야만 하는 의무가 지어진 그런 인물입니다. 자, 그는 그의 가르침에서 전통을 높이고 있는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터툴리아는 직간접적으로 교황권의 환심을 샀던 그 이전의 다른 북아프리카의 저술가들이 유지했던 그 입장을 여전히 견지했습니다. 루시아는 십계명 준수의 의무에 관한 모순된 가르침들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동일한 모순이 지금 오늘날의 교황권의 교리에서도 발견됩니다. 가톨릭 백과사전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회는 휴식일을 유대인의 안식일, 즉 주일 중 일곱째 날에서 첫째 날로 바꾼 후에 셋째 계명의 일요일이 주의 날로서 거룩히 준수되어야 할 날임이 언급되도록 하였다. 트렌트 종교회의는 십계명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속력이 있음을 부인하는 자들을 정죄하고 있다. 이것은 넷째 계명과 관련돼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입회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로마 카톨릭교가 토마스 아퀴나스를 최고의 교황권 교리 해석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행복이 가득했었고 불안이나 걱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쉼이 없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잊혀지거나 부족해선 안 되었고 나를 더 나타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립니다. 다시 찾은 그때의 행복을, 순수함이 묻어있는 그 행복을, 우리와 함께 당신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생예비 바이블카페.